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아침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우리 각지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동참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120 성도들 위에 오순절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모두가 볼 수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충만하게 채우시고 만지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충만하게 채우시고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즉시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수많은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자기가 가본지도 않은 나라들의 말을 했다는 것은 오래전 하나님께 거역함으로써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저주, 이 바벨탑의 저주가 풀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열방과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세계 복음화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 현장에 있었던 군중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정해야 됐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집 계집종의 추궁이 두려워서 정신없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열한 제자들도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이 시퍼렇게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데 대낮인데 베드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고 하면서 당당히 도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기죽는 까닭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세상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환상을 해석을 해요. 바로왕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주기 전에는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보면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3D 영화를 볼 때 꼭 3D 안경을 쓰고 봐야 하듯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해석을 합니까?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15절 봅니다.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 삼신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술을 먹어도 저녁 때나 밤에 먹지 어떻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취하겠냐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9시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첫 기도 시간입니다. 특히 안식일이나 이런 오순절 같은 큰 절기 때는 오전 9시 이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1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베드로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딱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는 딱딱한 윤리 강의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소리, 세상의 뉴스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수많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하필 요엘의 예언을 꼭 집어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졸면서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딴짓하면서 들을 수 있겠어요? 당뇨 환자가 있는데 세계 최고의 당뇨 전문 의사가 치유될 수 있는 비법을 말해줄 때 그거 졸면서 듣는 당뇨 환자가 있겠습니까? 돌파구가 없어서 고심하는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만약 스티브 잡스가 바로 옆에 붙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졸면서 듣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영감이 있는 목소리인 거예요. 17절 오늘의 그 핵심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 자체는 요엘서에는 없는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워낙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자신하고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신성모독을 중요한 죄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거룩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그의 말씀에 파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획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 역사가 해석이 됩니다. 오늘의 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몇 옛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셨던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은 없고 섭리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어요. 이 말세는 세상의 끝날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컨텍스트에서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시대예요. 이제 이 성령의 시대는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이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200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시대가 오래가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100%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니까 실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십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모세나 뭐 70인의 장로나 다윗, 이사야 같은 인물들이 이에 해당했는데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뭐 성별, 나이, 인종, 재산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거대한 부흥의 물결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 부어준다는 말은 엄청나게 쏟아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어준다는 말은 나야가라 폭포처럼 엄청나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강물에 푹 잠겨버릴 정도로 부어주십니다. 오늘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푹 잠길 정도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합니다. 예스겔서 36장 2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지면 돌 같은 내 마음이 깨어져 버려요. 녹아져 내립니다. 강팍하고 오만하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툭하면 욱하고 화내던 성질도 부드러워져요. 사나웠던 눈빛이 따뜻해지고 굳었던 얼굴이 펴지면서 사람이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이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세대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자녀들이 변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래의 일을 그냥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언한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입술,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거룩한 하늘의 언어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술이 사납죠. 욕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을 많이 합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일찍 조기 교육에 시달리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에 찌들려 있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이 이 약육강식의 사나운 경쟁사회를 우리가 어른들이 애들한테부터 가르쳐가지고 우리 애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말도 사납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아이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뉴젠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한 놀라운 부흥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지금도 1,000명이 넘어가는 우리 뉴젠 주일학교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예언,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해져야 합니다. 주일학교는 단순히 어른들 예배드리는 동안 아이들 애봐주는 데가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아이들의 주일학교 예배 시간, 소그룹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뉴젠 주일학교 예배가 나가는데 꼭 부모님이 여러분 아이들 곁에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만든 믿음의 거인들은 다 어린아이 때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어린아이 때부터 성령 충만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보면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임하는 것은 인생의 비전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던 개인의 욕심과 야망과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꿈과 환상은 모두 잃어버린 열방을 주님께로 데려오겠다는 세계복음화의 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성령의 환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죠. 꿈을 이뤄가고 있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나약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꿈을 꿉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그냥 할 거 다 하면서 즐기고 살자. 소확행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박하고 아름다운 말 같지만 젊은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불태울 만한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고 있다는 증거죠. 19세기 말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학 캠퍼스에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뜨거운 부흥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그 당시 미국 대학생들은 Reaching the world in our generation, 우리 세대에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지상명령을 우리 세대에 이루자, 그런 거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 중에서 목사뿐 아니라 의사선생님 또 교육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3세계 가서 전도할 때는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했던 미국 대학생들 중에 우리 한국에 건너왔던 최초의 선교사 알렌 언더우드, 존 헤론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부 20대 중반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와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학식도 있고 교육도 받고 돈도 있어서 미국에 있었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가난한 나라 조선에 와서 그들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의 청년들과는 다른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고 자신을 불태워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다 목사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몸부림쳐 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소향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세상에서 가수로 각광받기 전에 20년 동안 기독교 찬양을 20년 동안 부르던 CCM 가수였습니다. 원래 일찍부터 그 자매의 재능을 알아본 기획사들이 많이 스카우트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부와 명예를 마다하고 젊은 날 계속해서 이 CCM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자매를 세계적인 대가들의 눈에 들게 하시고 각광받게 하시고 높이 세워주셨어요. 제가 최근에도 그 자매님이 기독교 채널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대가들과 공연을 하고 그래도 자기는 꼭 끝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꼭 한다고 하고 이 목소리가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듣고 세상적인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거기에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에, 민족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꿈에 자신의 꿈을 맞춰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두 성령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룩한 비전어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늙은이들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늙은이라는 말이 조금 그래요. 장년이라 그러는 게 더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장년들이 이제 지내온 옛날 이야기나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져요. 저는 요즘 세상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빨리빨리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50대 초반인데 벌써 기업에서 내보내고요.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마치 이분들 인생은 끝난 것처럼 막 내몰아버리는 그 현상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나이에 구애받지 않으셨잖아요. 사무엘은 아주 어린아이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그리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본격적인 사명에 투입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장년들이 세상이 말하는 은퇴 연령이 지난 뒤에도 눈이 흐트러지지 않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어떻게든 거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는요, 한 세대만 변해서는 안 돼요. 원래 많은 개척교회들은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데 저는 개척 초기부터 청년들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우리 장년들도 환상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 세대가 성령을 받고 그래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세계 복음화에 쓰여지는 그런 촉매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새로운 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가 힘든 이 시즌에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순절 다락방에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우리 교회도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